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나비 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8장 마지막 부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조금씩 나누어서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8장에는 다윗이 주변 여러 지역들을 정복했던 역사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서쪽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쪽 모압을 정복했고 세 번째는 북쪽 그래서 소바, 다메섹, 하맛 이런 지역들을 정복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남쪽 에돔도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주변에 붙어있는 동서남북 사방 모든 나라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복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영토가 확장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식민지 백성들이 늘어나고 세 번째로는 전리품들을 얻고 네 번째로는 조공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 또 부국강병을 이루는 풍성한 그런 나라들이 되어갔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변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이 국내 정치는 어떻게 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체계를 정비하고 조직화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했는지 아니면 정복전쟁을 다 마친 뒤에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정비를 했는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40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까 오랜 기간 왕정이 이미 지나왔지만 그러나 사울 당시에는 궁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라가 조직이나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면 지금 다윗 때부터 궁궐도 세워지고 성전도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또 나라가 조직과 체계를 갖추는 조금 더 이제 나라다운 그런 양상이 되어 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15절에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평가의 15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보면 어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꼼꼼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다윗이 통치했던 대상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다윗이 원래 유다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고 나중에 북쪽 지역까지 이스라엘까지 다스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 다윗이 통치 대상을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남성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다. 다윗이 젊은이들만 그것도 아닙니다. 젊은이 혹은 어린아이 또 나이가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까지 몽땅 다. 다윗이 부자만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남쪽 지역만 그것도 아닌 거죠. 남쪽 지역, 북쪽 지역까지 몽땅 다. 그래서 다윗이 계층이 무엇이 되었던, 지역이 무엇이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치를 행한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정권이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이나 여러 요직에는 당연히 새로 정권을 잡은 정당에서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예전에 진보 측이 정권을 잡으면 진보 측 인사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보수 측에서 정권을 잡으면 보수 측 인사들이 또 나름대로 상을 받고 정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선거는 그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좀 슬퍼하는 부분 혹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권력을 잡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지지했던 사람들, 국민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쪽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해주고 저쪽 사람들은 조금 홀대하니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 그건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아직 어렸을 때 이제 가보고서 처음에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이제 지방에 좀 다녀본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떨어지고 여기저기를 처음 이렇게 친구랑 여행을 가봤는데 그때 경상도를 가보고 그때 처음으로 전라도 광주를 가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하루에 이 대구도 가보고 하루에 이 광주도 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봤더니 제대로 된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는 공장을 많이 세워주고 광주에는 공장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냥 전라도 사람들은 농사나 짓고 살거나 아니면 다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으면 위에 있는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는 자기 측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다 골고루 골고루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줘야 되는데 나를 지지했거나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홀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통치한 모습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런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유대 사람들을 존중하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편이었다고 해서 홀대했다든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또 다윗이 보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 게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쓴 게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다르고요. 개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게 정치를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법대로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반면 공의로 정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좀 더 배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부자에게서도 10만 원 세금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도 10만 원 걷는 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부자에게서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적게 거두는 걸 공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런 예들이 나와요. 담벼락 이렇게 있는데 저쪽 편을 봐야 돼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에 키 큰 사람에게는 받침대를 조그만한 걸 놔줍니다. 그래도 보이니까. 근데 키 작은 사람은 똑같이 이 얕은 받침대를 주면 안 보이거든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키 작은 사람도 담벼락 바깥쪽이 보일 수 있게끔 좀 높은 받침대를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의롭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원래 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여러 환경 때문에 좋지 못한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현실 사회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온전한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실은 다 다르게 살아가죠. 형편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혜택을 줄 때 일정 부분은 좀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올곧게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사심 없이 법대로 정치를 행했다는 뜻이고 공의롭게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있고 힘든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더 배려해주는 그런 정치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정치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정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정치의 기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을 공의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웠는지가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통치 영역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들을 주관하고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군대 영역,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의 직분자를 세운 거죠. 이건 뭐 요압이 세워졌으니까 광야 시절부터 요압이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일리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웠습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다윗 시대 이전에는 구전으로 말과 말로 그냥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 다윗 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 때문에 좀 우리와는 신학적 입장이 다른 여러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약성경은 다윗시대 이후에 기록된 거지 그 이전에는 기록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튼 다윗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이제 세웠고요. 17절에 보면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두 사람이죠. 사독, 아이멜렉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 부분과 관련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사실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명령하고 좌지우할 부분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세워지는데 사독 가문 혹은 아이멜렉 가문은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식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이게 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블레셋이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이분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누가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냐, 그 사람을 찾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곤 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은 사법 기능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제사장이 재판도 해줬고요. 물론 왕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7절 뒤에 보시면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록한다는 게 새로운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베껴쓰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소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베껴쓰는 겁니다. 성경을 옮겨쓰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아, 아 이제 여지껏 있었던 구약 성경들, 그 성경들을 본격적으로 베껴쓰고 필사해서 여기적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보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렛사람, 블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와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이스라엘 가서 살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위해서 싸울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부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용병들을 관리하는 것을 분하야가 했다.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파트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랬던 사람들이 상당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래서 대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우리 16절부터 18절은 어떻게 나라를 조직화하고 체계를 잡았는지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은 군사 부분, 그리고 역사 부분, 그리고 신앙 부분, 그리고 해외 인력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국가 조직의 체계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지껏은 이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직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지껏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냥 은혜를 받고 그날그날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받은 은혜들을 잘 간수하는, 조직화하는 그래서 은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고 또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각각의 부분들을 나누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책무를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이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 보면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경제, 뭐 경제부총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경제 부분이 없죠. 교육, 문화, 체육, 외교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이 어찌 보면 다윗 시대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조금 더 잘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러 가신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는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잘 조직하고 지혜롭게 잘 체계를 갖추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윗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율권입니다. 다윗이 안 해도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혼자 주물딱주물딱 하면서 혼자 다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찾는가, 어느 정도 좋은 방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시행하는가는 전적으로 다윗에게 맡겨진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혹은 다른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자율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활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돈을,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우리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섬기고 돌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백부장, 천부장도 주시기도 했고 또 신약시대 때 여러 가지 교회 조직들을 주시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조직했을까?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나라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잘 조직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가장 합당하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으니까 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 정치를 해나갈 사람들 그리고 또 야당으로 역할을 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잘 섬길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맡은 것을 잘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짜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나라를 조직하고 체계화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받은 은혜를 그저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또 조직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